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괴 속에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은 연옥에서부터 구원되게 됩니다. 이 말은 중세시대 교황의 수금 책임자로 활동하였던 요헨 티첼이라는 수도사가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외쳤던 설교의 일부입니다. 면죄부란 말 그대로 죄를 살 수 있는 종이인데 교인들은 이를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면죄부의 가격은 중세의 화폐 단위로 약 4분의 1 플로린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치는 선민들에게는 6개월치의 월세였고 또는 값진 송아지를 세 마리 살 수 있는 값비싼 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를 면죄부를 팔아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기의 중세 교회는 겉으로는 가장 크고 화려했지만 역사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망해가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그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의 정문에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며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505년 전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루터의 말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개혁되어야 할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는 개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혁의 참 의미와 또 그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25세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상황은 한마디로 최악이었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해는 BC 715년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이나 적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다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망한 것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었죠. 그가 앞으로 통치해야 하는 이 남유다도 이미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의 문을 닫고 그 안에 있던 성전의 기물들을 부숴버렸습니다.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서 이방신들에게 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이미 망한 나라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할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8절 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여러분, 이미 남유다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적국의 칼에 무너지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자녀와 아내를 보호해줄 힘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진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입니다.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상황이 이렇게 만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해야 합니까? 아니면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변화시킬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처럼 또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개혁을 시작할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성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해 첫째 달,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전을 정화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신상으로 채운 채 문을 닫아버린 그 성전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왕으로서의 첫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개혁을 시작하는 히스기야의 첫 명령은 바로 성결입니다.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개혁의 출발은 성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의 먼지들을 다 깨끗하게 닦아내고 거두어내는 것, 그것이 성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뜻은 자르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결이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과감히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이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결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결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성결의 반대말은 불결입니다. 불결. 불결이란 모든 것이 혼합되고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 세속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세속주의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바로 혼합입니다. 혼합. 모든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풍요로워 보이기도 하고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구별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보시며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구별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만 눈을 뜨고 나면 동시에 세상의 방법을 놓지 못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어딘가에 걸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의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혼합된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성결치 못한 삶, 불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청소하고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먹죠. 영양제도 먹고 유산균도 먹습니다. 비타민도 먹습니다. 오메가3, 루테인, 비오틴 등등 몸에 좋은 것은 다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몸에 좋지 않은 것도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먹지 않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어서 자꾸만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되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성결하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끌어내고 청소하는 삶, 그 성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역대하 2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제사장들이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었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뜰에서 기다리고 있던 레위인들은 그 더러운 것들을 받아서 바깥 기드론 시내에 내다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 그런데 이 표현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앗수르 왕의 환심을 사고 그를 의지하기 위해서 세워둔 우상들, 그 우상들을 지금 무엇을 여기고 있습니까? 더러운 것, 다시 말해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배설물들을 지성소 성소에서 빼내어 저 바깥 기드론 시내에 내다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이 소식을 듣고 누가 가장 분노했을까요? 바로 아수르였을 것입니다. 아니, 저 나이 어린 히스기야가 감히 아수르의 신들을 배설물 취급하며 내다 버리고 있다니라고 화를 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단순히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저 아수르를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성전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우상을 모두 척결한 것은 나와 이 남유다 왕국은 다시는 아수르 너희를 섬기지 않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25살의 히스기야가 지금 목숨을 걸고 성전을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 분노한 앗솔의 군대가 이 패망 직전인 남유다를 침략해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러한 위협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정치적인 명분과 힘의 대결 속에서 더 이상 줄타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나와 이 나라는 더 이상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선포가 이 성결의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결은 어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개혁의 출발점은 반드시 이 성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우상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자아실현이라는 우상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결을 말씀하시며 그 우상을 들어 저 기드론 시내에 내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우리 가운데 만연한 이 우상들을 제하여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개혁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결을 통해 우상을 버리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이 개혁을 이어나가야 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개혁의 지향점, 그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이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성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여기서 언약이라 함은 어떤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쌍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의 내용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계약의 조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앞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계약을 어기신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의무 불이행,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해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1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갱신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게 갱신이 아닙니다. 갱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쓰는 것, 그것이 갱신입니다. 영어로는 renewal이라고 하지요. 히스기야는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언약,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하여서 폐기될 뻔했던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개혁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개혁이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없앤 다음에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본래 있던 그 자리로,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개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9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아멘. 2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절을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가 모두 마쳤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통치 아래에서 끊어지고 한 번도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던 그 제사가 이제 회복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쁨에 못 이겨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는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어서 다윗이 정하였던 규례대로 성전의 찬양대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 번제를 올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온 회중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가져오게 한 뒤에 성전의 제사를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다시금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홀히 여기고 왜곡되었던 이 제사가 비로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린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 언약의 정신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받고 한 주 동안 무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언약을 갱신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참된 개혁과 변화된 삶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한 일터와 나라의 문제는 그곳에 참된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개혁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목적이고 지향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편의주의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멈춰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개혁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29장 3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갑자기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요.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개혁의 첫 걸음을 시작해 나갈 때에 선교를 위해 나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언약을 향해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개혁을 완성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성결하여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매일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